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
전파하여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라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을 따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에 우리나라 전체가 집중하고 많은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힘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을 잘 뽑아야 올바른 길로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취임사를 말합니다. 이제 이 취임사를 말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 취임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공식적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사에 이야기를 할때 대통령이 그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이 취임사를 정리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그냥 던지지 않겠죠.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건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나는 정책을 필 건지에 대해서 이 취임사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 취임사를 준비할 때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좋은 문장, 이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로 이제 밑에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과 심사숙고하고 정리하고 정리한 후에 딱 이제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처럼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동안 앞으로 할 사역의 방향,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목적,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출발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마치는 데 있어서의 자기가 하셔야 될 전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시키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천국,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알리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셨다라는 거죠. 그첫 번째 일은 회개하라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말씀을 광야에서 외쳤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때로는 부담스러운 단어인지 좀 느낌으로 알잖아요. 회개하라 하면.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 전에는 뭐가 있다는, 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그리고 회개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중요한 단어이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좀 삶에 부담스러운 단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죄, 수련회, 눈물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중고등부 시절에 특별히 이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이제 수련회 기간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수련회 기간 가면 이제 눈물, 콧물 이제 쏟으면서 주 앞에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돌이키는 일들을 했죠. 이제 옛날 수련회는 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육체 활동.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제 두 가지가 없으면 수련회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나는 몸에 알배기는 게 없으면 수련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목이 쉬지 않으면 수련회에 별로 잘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늘 따라왔죠. 아무튼 수련회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회개했던 시간. 그때 이제 강사님이 이제 무섭게 하기도 했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겠냐고 자신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손못 들고 아나 이런 수많은 죄 지었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주 앞에 회개를 하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아마 그랬던 기억들은 우리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 내가 되게 뜨거웠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찾았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어때요? 수련회 동안 이 받았던 소위 말한 은혜, 이 회개의 은혜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가면 커갈수록 이 회개가 미치는 이 효과, 이 수련의 은혜의 기간들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회개를 마치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영혼 없는 리액션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거칠어 한 마디 던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정도. 그냥 내가 좀 죄진 것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죄진 것 때문에 잠깐 나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정도의 회개로 회개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정죄감을 어느 정도 그냥 해소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회개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삶 전체를 던져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셨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예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가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내가 죄를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에 대한 상태에서 회개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갔던 방향, 하나님과 떠나갔던 그 방향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것,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게 회개인데, 우리가 다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콧물 짜면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했어도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향 모습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아무리 해봤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잘 따라라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김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걸 보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김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사사기가 2장이니까 초반이잖아요. 그 뒤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 뭐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 삶에 말씀하시죠. 그걸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 한번 찔끔 흘렸다고 회개가 될 거라면 아마 우리 삶에 죄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 삶에 이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여전히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회개하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냥 뭐 단순히 눈물 흘리고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 거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돌이키고 돌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뒤에 보면 뭐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야 될 곳이 어디냐?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썼냐면 천국이라는 말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전부는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삶을 돌이켜야 된다. 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게 어디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의도적이셨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천국, 굳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인 자기 동족들에게 이걸 썼기 때문에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번역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에게 천국, 그냥 헤븐, 하늘 이야기하면 이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의도적으로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셨을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나라. 천국도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천국이잖아요. 영어에서는 킹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에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굳이 이 단어를 왜 쓰셨을까? 보니까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스림, 왕권, 주권,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 나라. 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이 단어를 굳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왜 굳이 쓰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는 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천국은 이땅 안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이 땅에서는 슬픔이 많고, 이 땅에서는 많은 좌절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슬픔 없고, 기쁨 있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이런 나라를 꿈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천국은요, 어떤 단순히 장소, 죽어서 가는 나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 대신 그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나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치는 그날까지 죽으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하셨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린 지금 이 땅,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알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주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이지만 이 땅은 누가 다스리냐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왕, 소위 말하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가짜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진짜 왕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짜 왕으로 다스림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진짜 왕이 와서 가짜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가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 진짜 왕이신 주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 가짜 왕으로 다스림 받는 모든 것이 심판받기 때문인 거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천국이 오는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전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과 같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돌이켜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유턴할 수 있는 지점, 반환점인 거죠. 우리 삶이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 무엇으로 돌이켜야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반환점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뭘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인 반환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부터 떠나가고 있구나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볼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쉽게 여겨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대.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고 하는 가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제자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교회 약속의 말씀이신 비전의 말씀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기에도 번역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가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말하는 가짜 왕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 땅에서 말한 가치들이 얼만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이러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이 땅에 권력이 얼만큼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때로는 어떤 능력이 얼만큼 이땅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돈의 다스림을 받기로 그 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돈이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한다고요. 근데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돈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로 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돈과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재물, 돈,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힘이 있죠. 하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돈이 힘이 세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 우리가 재물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재물,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기로 그의 다스림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재물은 더 이상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원래 그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돈에게 힘을 줘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교관들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있는 곳을 대사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외교관이 있는 곳은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 대사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법을 따라요?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아요.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거기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요? 미국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했어도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확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 나라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처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이 나라 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일단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아요. 미국의 다스림을 받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짜 왕이 다스리는 이땅 안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맞춰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건 누구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가치들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것이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돈 자체가 뭔가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위해서만 살 뿐인 거예요. 그것을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누린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가치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막다 필요 없고 막 마치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땅 안에서 살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도 알아서 그것이 있어야 줄 알기 때문에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33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삶을 돌이켜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삶의 방향이 맞춰진 사람들은 어떡한대요? 먼저 뭐를 구한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대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를 먼저 구하겠어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먼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판이 결정된 사람들은 먼저 뭐를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는 가치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방향을 맞춰갈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우리 먼저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보이지 않아요. 먼저 뭐가 보여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그게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사냐? 예수님을 믿어도 좀배좀 채우고 믿어야지. 너무 없이 못 먹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신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있기 때문. 여러분, 우리에겐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혈안이 돼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를 따라 사니까 드러나는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여전히 소위 말하는 세속화되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할수 있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걸 하나님 채우시겠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더잘 살아요. 교회가 더 번지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근데 드러나는 건 뭐예요? 돈의 비리들만 드러나는 거죠. 욕심을 차린 일들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투명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여지면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는데 파 들어가니까 벗겨보니까 아닌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의 방향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먼저 그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옳다라고 말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옳다라고 하신 것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단순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실 것만 같은 불신앙 안에 염려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직원의 필요를 누가 채워요? 미국이 채워줘요. 미국 그 나라가 쓸 것을 공급해 줘요. 돈도 주고요. 필요한 물자도 보내주고요. 때로는 보호도 해주고요. 다 미국이 책임져 줘요. 미국이란 나라가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난 것들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했던 방향으로 갔던 것들 다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케 하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나는 나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눈이 뜨이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가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그것을 받기 위해 그것을 찾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보고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가고 있다면 회개하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로 나의 다스림을 내어놓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돈이 됐던, 직장이 됐던, 뭐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부인이 됐던, 직장이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 받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될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찬양처럼 천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이 어떻든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때로는 궁핍할 수 있겠죠. 때로는 어둠이 가득한 곳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겠죠. 예수쟁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망도 없고 다 이게 막 가난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삶에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니 미쳤다는 소리 듣죠. 하지만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미칠 필요가 있죠. 너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좀 미칠 필요가 있어요. 미치지만 우리가 그냥 횟가닥 미친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 안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의 방향과 삶의 영역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시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뒤에 늘 따라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도 형통하게 하고요. 자기를 섬기는 주인도 형통하고, 나라도 형통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올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것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죠.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면 어찌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보이는,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처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치는 그날까지 사역의 삶의 전부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